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간화, 귀차니즘, 대인기피, 왕따, 식욕강패, 발육부진, 성적하락, 가정대화, 업무능력 저하, 소득감소, 직장생활 부적응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 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 전국에 산재해 계신 고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왕님께서는 지난밤 방송에서의 병실에서의 고성방가 사건으로 오도방정을 떠시다가 다시 상처 부위가 파열하여 현재 재수술 중이십니다. 상처 부위에서는 다량의 케첩과 구아바 주스가 방출되고 있으며 향후 이 DNA를 추출하여 하와이에 구아바 농장을 건설하겠다는 방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국사기를 참조하십시오. 향후 4일간 식구 여러분들께서 열렬히 요청하신 온스테이지 투어 재방송이 나갈 것이며 현재 MBC 노조가 파업 중인 관계로 게시판에 항의의 글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의 면역이든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신, 아니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자, 역시 IP 어디서 찾아내.
경고, 한나라 토끼가 자살했습니다.
Warning,
training. Oh my god.
You're all going to die,
darling.
Coming soon.
Resident, 악플.
Ghost pictures.
등파우 등끌엔 등파이
좀 5대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놀자 장마야.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위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위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 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계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 같은 이야기. 놀경. 아야. 도서출판 유령원.
네, 작심하고 몰아치기로 보내드리고 있는 고스트 스테이션의 온 스테이지 투어 공연 실황의 명반들을 순례하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국내 라이브 앨범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꺼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라이브 앨범을 만든다라는 건 처음엔 대단히 쉬웠죠. 왜냐하면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나, 공연장에서 녹음을 하나, 그 앞에서 구리 동판 이렇게 돌아가면서 축음기 녹음하던 그 시절에는 뭐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그때는 스튜디오 레코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스튜디오가 뭔데라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공연이란 게 있어야 공연 음반이라는 게 생기는데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 그럴까 그 클럽 위주의 반문화와 연관된 공연 말고 따로 콘서트 문화라는 게 자리를 잡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공연 음반이라는 게 예,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거죠. 그래서 무의미한 또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음반, 방송 이 두 가지 방송에 나가고 음반을 판매하고 와 전혀 상관없이 공연만으로 정상에 올랐던 밴드가 들국화였죠. 물론 막대한 음반 판매고를 올렸지만 그것은 그 공연을 보고 현장에서 감동을 받은 그 팬이 된 사람들, 감염된 사람들의 구매에 의한 것이었으니만큼 어디까지나 밴드는 공연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제일 먼저다라는 원칙에는 철저하리만큼 충실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만큼 자기들의 최대한의 장점이자 강점이자 자랑거리인 그 공연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 음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들국화의 염원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 당시 방송에서는 머리가 길다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천지를 뒤흔들고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던 그 노래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실황 음반의 필요성은 대단히 커졌는데 여러 가지로 그 당시 상황에서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그 당시 뭐 체육관에서 콘서트를 유료 관객을 꽉 채우고 한다라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들국화는 이제 그런 일을 해내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녹음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선구자들이 이렇게 먼저 총탄을 맞춤으로 해서 좀 더 이동하기에 편안한 그런 녹음 장비와 라이브 음반을 녹음하기 위한 그런 세팅들이 많아지지만 이 당시에는 녹음실 를 콘크리트째 뜯어내서 들고 가서 공연장 뒤에다가 다시 녹음실을 짓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비슷한 선례가 있기는 했었는데 이런 편법이 행해집니다. 그 당시에 동부이촌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서울 스튜디오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스튜디오였는데요. 그 중에 A 스튜디오는 가장 큰 스튜디오였어요. 물론 공연장이 아니고 녹음실이긴 했죠. 그리고 들국화의 공연을 저도 고등학생 때 완전 무명이었던 들국화를 그냥 어떤 우연한 기회에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소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에 장소가 협소해서 드럼을 놓을 수가 없어서 전인권 씨가 통기타를 손가락 손톱으로 두들겨서 딱딱 소리를 내면서 그걸 드럼 삼아서 연주를 하던 정말 소규모의 공연을 했었거든요. 관객석이 30명, 50명만 이렇게 되는. 그런데 그때 들었던 그 스틱스의 Come Sail Away는 드럼이 없이도 몰아치는 그 폭풍우라는 거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었는데 어쨌든 각설하고 그래서 들국화의 초창기를 생각하면 서울 스튜디오는 오히려 큰 공연장인 거죠. 예, 거기에 관객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있는 곳에 녹음 장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죽어도 안 되니까 녹음 장비가 있는 곳에 관객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게 콘서트지 뭐예요. 관객이 있으면 콘서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악기들이 레코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연결이 된 편안한 상태에서 들국화가 레코딩을 행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 안으로 관객들을 불러서 라이브를 하는 이런 형태는 최근에 우리나라 TV방송에서도 이런 형태를 취한 방송들이 있었고 양쪽의 강점을 혼합하고자 하는 건데 본격적인 라이브 앨범이라고 말하기에는 함량 미달인 측면들이 그래서 존재하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는 뮤지션이 본인이 성의만 있다라면 일반 방송 무대에서도 이런저런 라이브 레코딩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고 저는 그 콘크리트째 뜯어낼 수 없었던 서울 스튜디오 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기능의 약 100배가 넘는 장비들을 제 노트북 안에 탑재하고 요걸 이렇게 뺑뺑 돌리고 다니면서 방송도 하고 방금 전에 저는 믹싱도 한 곡 했거든요.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 참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들국화의 행진 그리고 그것만이 내 세상 국내 최초의 라이브 앨범이라는 문구를 달고 판매가 됐었습니다만은 뭐 굳이 아니라고 할 것까지도 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주 가깝게 녹음실에 연주자들의 발치에 앉아 있는 관객들과의 그 참 호닥호닥한 대화와 음악들의 느낌들은 참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진을 잠깐 연습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같이 팀이에요. 그래서 이 판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째지세요. 돈을 버시니까. 행진 지금 연습이에요.
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들국화의 이러한 편법인 듯하나 어쨌든 같이 있었던 도전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마침내 라이브 앨범들이 정말로 등장하게 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은 피하도록 하죠. 제가 두 번째 솔로 앨범 그러니까 재즈 카페가 들어있는 앨범을 내고서 라이브 앨범을 냈을 때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훗날 인터뷰에서 자주 그 앨범은 라이브 앨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친 게 많아갖고 조금 좀 민망한 데가 있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뭘 주로 고쳤냐면요 관객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뭐 노래를 다시 어떻게 기술적으로 더 쉬운 방법으로 했을 것이다 연주를 고쳤을 것이다 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아니 노래도 꽤 많이 고쳤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고친 거는 관객을 고쳤어요. 왜냐하면 관객 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앨범을 내기로 하고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지금 생각하면 웃을지 몰라도 그 당시로서는 대작전을 펼쳤는데 관객 소리가 녹음이 안 된 거예요. 게다가 제 목소리도 부분 녹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녹음이 안 된 채로 낼 수는 없잖아요. 여기 목소리 안 들어갔는데 이런 스튜디오 앉아갖고 그 부분을 불러야 되는 건데 앞뒤하고 목소리도 다르지만 감정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전곡을 그냥 다 불러버려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글쎄요 그때가 이제 제가 히트 가수가 되면서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뭐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조금만 더 세월이 지난 다음이었으면, 아, 이거를 뭘 어떡하냐고, 다음 공연 때 라이브 앨범 냅시다. 하지 맙시다. 딱 그랬을 텐데, 그때는 소속사에서는 이렇게 눈물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어쨌든 이걸 내지 않으면 뭐 이래야 되는, 차라리, 지금 너 물 바짝 올랐을 때 팔아먹어야 되니까, 녹음이 어떻게 개판이 됐든 상관없으니, 네, 막 이랬으면,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눈 새파랗게 뜨고 댐볐을지 모르겠는데, 그 올망졸망 모드 있잖아요, 그. 지금 이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 뭐 이런, 예? 그러면, 어휴, 예, 뭘 다시 해야 된다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아, 사람이, 타협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따로 있다. 그러니까 앨범이 나오고 나서 내가 순위 프로그램 나가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을 추든 에? 소녀 팬들한테 윙크를 하든 뭐 그런 오히려 그런 건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을 가지고 이게 뭐 자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의 그런 걸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죠. 자 그러면 그 중간 과정 푹 생략하고 아니다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리기 전에 여흥으로 그러면 노래를 하나 듣죠. 제가 그 재즈 카페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간 공연이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그 노래를 오늘 서비스로 아마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국내외의 이런저런 뭐 콘서트 방송 포함한 라이브 퍼포먼스 중에서는 가장 정상의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이 자우림의 재즈 카페. 뭐 너무나 탁월한 해석과 그리고 이 김윤아가 자우림이라는 밴드의 보컬리스트, 밴드의 보컬리스트지만 나는 가수다의 가수로 왜 나가야 하느냐라는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이면서 저는 이 노래의 두 가지 역할을 했죠. 첫째는 원작자라는 거, 두 번째는 뭐 인터뷰를 하고 뭘 찾아오고 방송진에서 얘기를 아니 그 마음대로 하라 그러라고 왜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 가사도 고치고 싶은 고치라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역시 뭐 예, 훌륭합니다. 원곡의 그 참 탄탄한 이 라인은 어떻게 이 정도로 정말 막강한 테크닉으로 쥐어 흔들어도 완성도가 있군요. 야 이건 뭐 이거 참 온스테이지 투어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 앨범이라는 거는 공연을 계속하다 보면 기념 촬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연을 하면서 이런 노래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노래도 만들어서 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기록을 좀 남겨볼까? 처음엔 이런 차원에 불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공연 실황의 녹화라든가 또 이런 음원 같은 것들이 우리가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의 사진이라는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 아버지 사진을 지금 찍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지금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 계시지만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아, 세월 지난 다음에 내가 이 사진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리고 그것도 뭐 사진관에서 정자세를 하고 근엄하게 찍은 다음에 심지어 사진관에서 포샵도 해주는 이런 사진 말고 이 평상시 스냅사진 우리 엄마 이렇게 뒤싹 돌아볼 때 약간 초점이 나가면서 찍힌 사진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을 더 흔드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코딩에서 너무너무 완벽했던 그런 목소리이기 때문에 실황 음반을 들으면서 앗 호흡이 요만큼 사람이니까 요만큼은 떨리는구나 뭐 이런 게 이제 느껴질 때가 더 사람이 찐해요, 짠해요, 정말로.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 명창열전에서 여러 보컬리스트들을 감히 제가 평하면서 임재범 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임재범 씨가 나가수에 출연하기 전이었잖아요. 근데 나가수에서 정말 차원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는 게, 나가수가 어떻게 보면 그 테크닉의 경연장, 그리고 테크닉 이외에는 사실을 판단하기가 힘든 수준인 대중들이 심사위원 노릇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견해에 따라서는요. 그런데 그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노래에 관해서 니들이 나한테 할 말 있어? 라는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이던 그 임재범 씨가 완전히 정신줄 놓아버린 것처럼 사실은 음정박자 무시하고 자기 발성에 그 감정이 격해서 3분의 1밖에 못 쓰면서 노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울었잖아요. 그 사실 뭐라고 따져봐야 그 노래 앞에서 노래를 잘 부르기보다는 노래를 본인이 잘 느끼려고 했던 그거야말로 정말 명창의 모습에 한 발 더 다가간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뭐라고 다퉈도 그걸 바로 감지하고 감동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중들의 수준도 정말 여간 내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거인데요. 그래서 역시 라이브 공연 실황도 그렇고 뭔가 좀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 데가 있어야 눈물이 찌르륵 나오지 않습니까? 저 이 노래는 소개 안 해도 되겠죠? 화려한 꽃씨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거라 자, 뭐 그냥 프로그램 끝내야 될 것 같은 노래를 미리 들어버렸는데,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서로 약점하고 허점을 보여주는, 그럼으로써 감정이 폭발하고 제일 중요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빛깔이 남에게 보여지는, 이게 이제 음악의 위대함, 이거 노래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게 누가 한 말을 제가 지금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 견해처럼 벌써 2000년, 3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다들 했었겠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성,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 육체와 육체는 서로 영혼의 빛깔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그 성을 통해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상대방의 영혼의 빛깔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해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 연인들이 어떠한 형태의 연인들이든 서로 경계하고 뒤에다 이렇게 칼을 품으면서 영혼의 빛깔을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음악은 심지어는 그러한 사랑과 물리적인 접촉 없이도, 그리고 또 그 성이라는 거는 원온원 1대1이 기본인 거겠지만, 아예 그 이외의 거는 지금 방송이 얘기하지 맙시다. 1대1이 기본인 거겠지만 음악은 1대다, 다대1, 다대다, 그 숫자와 상관없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그 서로의 영혼들의 빛깔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완벽한 언어고 완벽한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내드릴 노래는 이미 타계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는 프레디 머큐리예요. 퀸이 완벽주의자 집단으로 그렇게 유명하고 레코딩 때도 까탈스럽고 까탈스럽게 거의 외계인이 녹음한 게 아닌가 싶은, 결국 오버테크놀로지를 창조해내는 이런 집단이었지만, 공연에서의 에너지만큼은 뭐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명창 중에 명창 중에 명창으로 불리우는 프레디 머큐리 아니에요. 위드 라큐와 위아더 챔피언을 보냈는데 이 위아더 챔피언에서는 심하게 페이스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본인이 가슴이 벅찬 거예요. 목소리도 뒤집어지고 뭐 난리가 납니다. 음정도 딴 동네로 가고. 그런데 그거를 팔짱을 끼고 음흠 이러고 듣고 있으면 프레디 머큐리도 별거 아님 이런 엉뚱한 동네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야, 저 사람이 그 많은 연습량과 정말 신에게서 받은 성대와 나의 약점을 남에게 가리고자 한다라면 방패를 들고 모조리 막을 수가 있는 사람인데도 자기의 허투른 모습, 섣부른 모습을 가리기보다는 내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요만큼을 남에게 보이고 싶어서 옷자락을 활짝 열어버리는 바람에 그 옷자락 안에 땀띠도 나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시큼하게 무대 위에서 뛰어서 땀 냄새도 나고 뾰루지도 나 있고 때도 밀리고 거기 저 이도 있고 저 벼룩도 있고 그리고 검버섯 그만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일 때에 음악이란 건 그렇습니다. 호의 감정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좋을 거야 좋고 싶어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고 프레디 머큐리 나 관객이야 우리 스타일이야 니 따따따 불러 그럼 우리 따따 들어 너 음정가 뭐 이렇게 들으면 천하의 프레디 머큐리가 아니라 심지어는 조용필님이 오셔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지는 프레디 머큐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같이 눈물 지어 보아요. 그리고 끝곡은 원래 도어스의 노래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좀 떠들어서 무슨 노래로 마무리를 지을까요? 생각 좀 해볼까요? 끝곡은 산타나의 블랙 매직 워먼 집시 퀸 아주 유명한 공연 실황입니다. 가는 여름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보내면서 이 음악으로 온스테이지 투어의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 클로징 멘트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들 저의 클로징을 원하시는데 이런 명곡을 틀고서 중간에 노래를 내리고 왁 이런 짓은 정말 참아할 수 없어요. 내일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음악을 들을 때는 좀 그래도 진중하기는 무슨 뭐 하여간 좀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내일 뵙겠습니다. 그 대망의 엔딩입니다. 엔딩.